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호주의 프랑스산 잠수함 계약 철회건으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프랑스와 유럽 우방들의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당초 이 사안을 공론화했더라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간 신뢰를 보장하고 공동 목표 달성의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화 과정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다음 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 직후 자국 대사를 다시 미국에 복귀시키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로부터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2030년에 인도받기로 계약했으며 사업 규모는 66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의 기존 계약을 전면 철회했고 이에 프랑스는 호주와 미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체계가 취약한 고위험군 미국민들에 대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부분의 미국 성인들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대폭 줄었습니다. AP통신은 허가가 난 대상도 실제 추가 백신을 접종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누가 언제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를 구체화하는 권고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이 추가 접종 논리와 관련한 질문들에 곤혹스러워했다며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판단을 한 달가량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 FDA도 지난 17일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국 근로자의 약 20%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나이지리아 국가통계국과 UN 개발계획이 공동 실시한 나이지리아 내 공식, 비공식 업체 3천 곳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나이지리아 국가통계국과 UN 개발계획은 올해의 경우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나이지리아 국가통계국은 2020년 4.4 분기 기준 자국 근로자의 3분의 1이 바이러스 여파로 실직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은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예상된 일이라며 올해 말까지 1,100만 명의 나이지리아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인구 2억 명인 나이지리아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1억 명 이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내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예멘에서 1,6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독일,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한 고위급 회의에서 추가 지원금 없이는 예멘 내 수백만 명에게 배급되는 식량을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올해 초 WFP의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미국과 독일 등이 지원에 나섰다며 덕분에 기근과 재앙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다음 달에 예멘인 320만 명에 이어 12월 달에는 500만 명에게 할당되는 식량 배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비즐리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3월 예멘을 위한 38억 달러의 기금 지원을 요소했지만 기여국들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17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억 9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유럽연합도 약 1억 3,9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쪽부터는 차차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조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North Korea.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하지만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we're open to a discussion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we are also committed to diplomacy and dialogue.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앞으로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의 역할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1일 행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실은 20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관심을 보였지만 논의가 지속되지 않았고 북한은 최근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8년 4월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난 후 워싱턴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종전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ut we'll see.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We could absolutely sign an agreement. We're looking at it. We're talking about it with them. We're talking about it with a lot of other people.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튼 전 보좌관은 2020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의욕을 보였지만 자신과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종전선언 논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도 당시엔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8월 관영노동신문 논평과 9월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그해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대 발전의 흐름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다시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 청와대는 하노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며 북한과 미국 사이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종전선언 논의도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이 있었지만 북한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강경한 협상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11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정세 변화에 따라 순간의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자나 공식 매체는 종전선언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길을 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연설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논평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섣부른 종전선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회의적이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미한 동맹 약화를 초래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 제안은 선언 주체를 미국, 남북한 혹은 미국, 남북한, 중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안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듭 일축하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보이고 최근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선언 계기에 북한과도 합의했던 사안이며 미국 역시 충분히 열린 자세로 이 주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안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적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1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공식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군사회의는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국제 안보 환경을 기술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위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 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경우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과 일치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법안은 국방정보국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에 한 번씩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 사령관은 사령부의 전략과 운용 방안 등이 마련되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의회가 올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또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한 달여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최근 하반기 의정 활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이고 북한을 특정한 안건은 8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안건은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과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대북 인도지원 개선법안입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계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담긴 미회 첫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지지를 서명한 의원은 21일 현재 19명으로 늘었지만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주류인 중도 세력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첫 관문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내용면에서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월 하원에선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에선 하와이주의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에 외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원 발의에는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태미 더거스 의원, 네바다주의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의원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 발의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의회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 대응에 쏠린 가운데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법안입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비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대북 인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안은 의회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 9개월이 넘은 현재 상원의 경우 공동 지지 의원이 1명에 그쳤고 하원은 4명입니다. 대북 인도지원 개선법안과 한반도 평화법안에 소관상임위 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아태수 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두 법안을 심의에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This isn't just a one-sided thing. So, you know, as much as I appreciate my colleagues, Mr. Levin and Mr. Sherman, this is all.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 지원 같은 문제는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며 모두 장기적인 대북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베라원은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전반적 인식이고 인도 지원 문제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의회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북한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원 법안, 미한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관심은 온통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와 중국 문제,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6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13일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 의회는 개회 직후부터 아프간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줄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심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과 정보당국 예산안에 예년과 달리 북한을 특정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특징입니다. 의회는 연방정부 임시 폐쇄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각종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핵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무력 시위와 대미,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서면서도 수위는 조절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섣불리 구사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영 매체나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 혹은 논평 방식으로 대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력 시위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저강도 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비난은 북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 간 직접 현안이 아닌 대중 견제 전략이나 아프가니스탄 철수, 호주에 대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제공 결정 등 미국 대외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행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당성 내지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에 받는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게 할 말은 하되 그것이 적판을 상당히 위태롭게 만들거나 북한, 미국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한 거나 이러진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북한 도발 억지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선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원치 않는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도발적 행동에 나서곤 있지만 과거와 같은 벼랑 끝 전술을 섣불리 구사하긴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한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체제 동요를 막는 데 있다며 이 때문에 대외정책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주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대미 협상 재개 문제를 장기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의 협상 재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무력 시위를 지속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병광 박사는 북한이 대미교착 장기전에 대비해 미중 패권 경쟁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치밀한 계산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을 지지하는 북한 매체 또는 외무성 홈페이지 글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게 그런 북한의 사전 포석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은 구조화되고 장기화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중이 결국은 친냉전 구도가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원조라든가 뭐 경제 지원, 교류 이런 거를 자기가 좀더 미국 눈치 보지 않고 할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게 아닐까라고 보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최근 무력 시위가 전술핵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확보엔 성공했지만 이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를 풀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영변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을 노출한 것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돌아가자는 간접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영변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영변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계기로 협상을 하자는 거고, 지금 종전선언은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하노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이로 돌아가서 비핵화 행동 대 미국의 상황 대치를 맞바꾸자는 거고, 그걸 에둘러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거고.
북한이 대미, 대남 정책에 극단적인 방식을 쓰지 못하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백신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이 바뀌는 추세에서 북한도 대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선 믿을 만한 백신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한미일 간에 논의되는 인도적 지원 범위 내에 백신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백신이 포함된다면 그것도 적은 물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물량이 담겨서 백신이 제공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당장의 내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선 신종 코로나로 막힌 중국과의 교류 재개가 가장 시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백신 확보가 절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노동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고 유엔 기구들이 공동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 환경이 주민들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가 1년 만에 처음으로 6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8월 대중 수출액은 62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에 412만 달러와 비교해 210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해 8월 652만 달러 이후 1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은 2년 전 같은 달 1,600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건 페로실리콘이었습니다. 페로실리콘 수출액은 8월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 32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철과 규소의 합금철로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의 고열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거나 철심이나 전기 강판 생산 공정에서 첨가제로 들어갑니다. 페로실리콘은 대북 제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 시행 이후 페로실리콘은 꾸준히 북한의 5대 대중 수출품 목록에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03만 달러를 수출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에 따라 페로실리콘의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한국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2020년 한해 동안 수출한 페로실리콘 등 합금철은 1,073만 달러로 2019년보다 65.4%가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11개월 만에 페로실리콘의 수출을 재개한 겁니다. 페로실리콘의 뒤를 이어 지난달 중국에 많이 수출된 건 전력으로 13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주요 수출 품목인 가발과 가수염, 눈썹 등의 수출을 재개해 37만 2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보총재 고문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여전히 작은 규모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난 3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or foreign exchange, for large-scale trade, we're 그러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수출해야 할 품목은 대규모로 수출될 수 있는 석탄과 철, 섬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로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섬유 제품 등의 해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2,878만 달러를 기록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54만 달러로 7월 1,680만 달러에서 34%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식료품 관련 조미료류와 각종 세제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부 지명자는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같은 보고서가 더 많이 작성되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려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외교정책의 인권을 중심에 두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라 마군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 지명자는 2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과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했던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들을 더 많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마군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와 관련해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 보고서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매우 훌륭한 기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인준을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자신의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인권이사의 이사국 개혁을 돕는 것뿐 아니라 더 강력하고 보다 나은 이사국들이 2014년 북한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더 많이 작성할 수 있도록 인권이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마군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인권 유린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이사회 이사국 문제 등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 COI 보고서 발표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매우 유용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군 지명자는 특히 미국 외교정책의 인권을 중심에 두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동맹국과 민간 부분, 시민사회와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준입니다.
지난해 4.5% 뒷걸음질 쳤던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 컨설팅 업체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전문가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작년보다도 더 악화했다면서 지난해처럼 5%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인 피치 솔루션스가 올해 북한 경제가 계속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20일 발표한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추정한 4.5% 역성장에서 0.5% 반등에 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로 국내 총생산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실질 GDP가 전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지난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제 경제가 작년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자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3.5%로 다소 높게 전망했다가 지난 2월 2.5%로 하향 조정한 뒤 다시 4월에 0.5%로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전망이 올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여부가 경제 회생의 관건인데 북한 지도부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어떤 제재 완화도 가능하지 않으며 북한의 경제적 고립만 더 심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아울러 북한 GDP의 주요 지표가 대부분 위축됐다는 한국은행의 지난 7월 보고서 통계를 분야별로 자세히 나열하며 경제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와 주민들에 대한 국내 이동 제한, 악천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우려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지난해 장마철 태풍과 홍수에 따른 피해가 올해 공급에 영향을 미쳐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다만 연료 가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면서 문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을 0.5%로 추정한 핵심 이유로 올해와 내년엔 북중 무역 증가가 북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북중 무역 규모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또 중국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대하고 계속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이 상당히 감소하긴 했지만 중국이 동아시안에 점증하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향후 몇 달간 북중 무역의 점진적인 회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정도로 추정하며 피치 솔루션스의 분석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I would say easily -5%, not +0.5. I don't see any recovery.
브라운 교수는 21일 BOA에 올해 북중 교역 등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며 작은 회복이 이뤄졌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교역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었고 GDP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투자는 GDP의 30-40% 정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석 달 동안 증가세를 보인 북중 교역량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는 등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게다가 북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는 시장의 성장을 제한해 시장 활동이 약화했다며 올해는 투자와 소비가 매우 약화돼 지난해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oreover, in order to keep prices stable, the government, I think, has a very tight.
실제로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지능기관인 코트라가 지난 17일 중국 세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올 상반기 중국 내 주요 성의 대북 무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무역 규모가 훨씬 감소했습니다. 가령 올해 상반기 중국 전체 대북 교역의 45.7%를 차지한 랴오닝성은 교역액이 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2억 500만 달러와 비교해 무려 85.4%가 감소했습니다. 또 대북 무역 3위인 광둥성은 -94.1%, 4위 저장성 -22.8%, 5위 지린성은 -94%로 2위 산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곤 선임연구위원도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기고한 북중 무역 관련 보고서에서 2021년의 북한 경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 총액이 2016년 58억 달러에서 2018년 24억 달러, 2020년엔 5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특히 수출은 거의 아사 직전이란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골입니다.
예, 북한 고위층 사이에서 군비 우선론과 또 경제 우선론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벌어져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경제건설 노선을 앞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이런 논의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스 센터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가 22일 북한의 국방과 경제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내부 논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 부분에 투자돼 민간 경제를 굶주리게 한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정립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 지출에 대한 북한 내부 논의는 자원 배분 측면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사고의 측면이라는 더 큰 의미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에 대한 북한 지도부 생각의 범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였으며 지금도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 정보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과 미 중앙정보국 산하 오픈소스 센터에서 북한 정보분석관을 지낸 이민영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두 저자는 북한의 주요 경제 간행물인 경제연구와 김일성 종합대학 저널에 실린 기사들을 토대로 무기 개발에 대한 지출을 둘러싼 북한 고위층 내부 논의를 추적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고위층 한편에는 정권이 국방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할수록 민간 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 개혁 지향적인 발상과 조치가 뿌리를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기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는 방위 부분의 자금이 실제로 경제에 득이 되고 다른 비방위 부문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방위비 지출 우선론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내부 논쟁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분명히 드러났고 2008년부터는 국방 분야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줄고 보다 균형 있는 접근법을 지지하는 기사들이 부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전후로 국방개혁과 관련된 경제정책에 새로운 초점이 맞춰졌음을 반영하는 기사들이 나오며 국방과 경제사의 지출에 관한 내부 논쟁이 가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권력을 세습하며 경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2011년을 전후로 경제 우선 전략과 관련해 고위층 사회 내부 논쟁이 이미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한 가운데 이런 새 전략 노선에 반대하는 기저의 목소리가 이미 그해 1월부터 나오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비 제출에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점을 국방 부분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2018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국-미국과 관여하기 시작했던 해입니다. 칼린 개건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 팔을 벌리고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런 내부 논쟁이 오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북한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저자는 북한 경제 관련 기사는 지도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논쟁을 반영하고 북한의 공식 성명에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기존 억지력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 걸친 북한 경제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국방산업에 더 큰 중점을 둘 여지를 만들기 위해 경제개혁에서 대폭 후퇴할 조짐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저자는 그러면서 비핵화나 관계 회복에 진전을 내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정책 셈법과 제한된 자원 배분을 둘러싼 역사적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영 개건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북한 관련 간행물들을 통해 북한이 생각하는 다양한 경제정책과 입장, 관심 분야에 대한 내부 논의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세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주요 중국 대사관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이행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오는 24일 탈북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1일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서한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 들어오는 탈북 난민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김정은 정권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와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겪다가 탈출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 난민들은 고문과 감금,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당하고 있는 만큼 국제협약에 따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 난민의 경우 세계 다른 난민 위기와 달리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 인정돼 바로 정착할 곳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북 난민들의 재정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부담을 갖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탈북 난민이 송환될 경우 박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필요를 위해 입국한 불법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계속 송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런 중국 정부의 행태에 반발해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서명한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해 2011년부터 전 세계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에 워싱턴의 중국 중앙TV 지국 앞에서 시위를 갖고 중국 대사관으로 이동해 5시 반부터 촛불 집회를 개최한 뒤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같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22일 VOA에 지금은 탈북 난민 위기와 관련해 가장 전략적 시기라며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feel is that this is a very unique opportunity becaus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당국이 탈북 난민들의 송환을 거부하는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국제사회가 중국에 관여해 중국 정부가 이들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트 의장은 중국 감옥에 수감돼 강제 북송에 직면한 탈북 난민이 수백 명에 달한다며 지금이 이들을 손쉽게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탈북 난민 구출의 날 시위 집회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관한 BOA의 질문에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from evidence from people that we have
강제 북송에 대한 절망으로 자살을 생각하던 탈북 난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시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희망을 가졌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숄트 의장은 특히 과거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감옥과 북송된 탈북 난민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행사를 VOA가 전했을 때 감옥에서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듣고 소망을 가진 탈북 난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탈북 난민들에 대해 우리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저소득 국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5억 회분을 추가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미국이 중저소득 국가에 5억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half b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유행 종식과 더 나은 재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 코로나 백신 정상회의에서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민주주의 무기고였던 것처럼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이 기부를 약속한 백신이 11억 회분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에서 5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1억 6천만 회분의 백신을 100개국에 보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기부한 백신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머지 백신은 내년 9월까지 모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already shipped nearly 160 million doses to 100 countries, more than every other country has donated combined. America's donations of a half a billion Pfizer vaccines through COVAX that I've announced before the G7 summit in June have already begun to ship.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67만여 명이 코로나로 숨지고 전 세계적으로 450만여 명이 사망하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자신의 첫 번째 임무는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취임했을 때 200만여 명이었던 백신 접종자가 현재 1억 8천만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코로나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기부는 정치적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효율적인 권리와 전달을 돕기 위해 3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대량의 산소 공급 지원과 검사 확대,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고 전염을 완화하기 위해 약 14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전 세계가 다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유행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면서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미 의회에 8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가 지난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1주년을 맞아 유엔에 진정서를 보내 남북한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도록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남북한 정부 모두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그룹과 변호사 2명이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1주년을 맞아 22일 유엔의 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지만 남북한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유엔이 개입해 남북한 정부가 수사와 정보 공유 등에 나서도록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살해 책임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국경지대 코로나 즉결 처분 명령의 취소 같은 재발 방지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북한 당국의 공식 수사에 착수해서 이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중간 발표 뒤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공동수사나 유엔, 국제적십자사 차원의 공동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등 한국 당국이 유족들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문제, 정부가 이대준 씨의 도박 빚을 부풀려 공개하는 한편 실종 당시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라며 월북을 단정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정도 적시했습니다. 진정서를 공동 제출한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22일 VOA에 남북한 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수사에다가 그 우리 정부의 태도의 문제점 까지 다 지적을 하면서 이걸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시 이제 그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진정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남북한 정부에 각각 혐의 서한을 보내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지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이 사건은 북한군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앞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 씨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뒤 북한의 월북 의사를 밝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소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후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 정권의 코로나 관련 국경지대 직결처형 명령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엔이 이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약시천 특별보고관이 얼마 전에도 그 북한에서 그런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경지대에서의 직결처형 명령에 대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런 이제 인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엔 차원에서 보고서에서 언급을 한다거나 가능하다면 뭐 한국에 대한 국가 방문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곧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언급되도록 하면은 제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여성 언론인 소개해드리는데요. 시사 상식 ABC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주 인터넷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9월 23일 1955년 쿠데타로 대통령에서 쫓겨난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61%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1943년 쿠데타를 일으켜 라몬 카스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페론은 이후 노동부와 사회복지부 장관을 거쳐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됐었습니다. 후안 페론 대통령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에비타 페론과 함께 이른바 후안 에바 페론 시대를 여는 등 국민들의 포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에비타 페론이 사망한 이후 후안 페론은 독재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지지는 점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후안 페론은 대통령에서 실각합니다. 이후 후안 페론은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후안 에바 페론 시대를 갈망하던 민중들의 지지로 1973년 9월 23일 다시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후안 페론은 이듬해 7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세 번째 부인인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1952년 9월 23일 무패의 도전자 로키 마르시아노가 챔피언 조지 와이콧을 쓰러뜨리고 프로권투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로키는 1947년 리 에퍼슨을 KO로 꺾고 프로에 데뷔한 이래 42전승의 연승 가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초 1회에서 조지 와이콧은 로키에게 레프트 훅을 날려 로키를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로키의 데뷔 후 첫 다운이었습니다. 이후 12회 동안 계속 열세를 보여온 로키는 하지만 13회에서 한 방으로 왈콧을 무너뜨리고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로키는 강력한 펀치력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당시 위대한 권투선수였던 조 루이스와 아치 무어도 쓰러뜨리며 20세기 최고의 복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권투와 부와 영광을 얻은 로키는 1956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1963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